빗살 무늬부터 만들어진 기술이 나중에 반유세문경의 세밀한 빗살 이런 것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관련성이 직접적은 없고요.
아,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 반도체 기술이 나왔다고.
그 동그란 세라믹이네요.
치과 도구로 조금씩 조금씩 떼냅니다. 떼내가지고 이제 화석 모습이 나오는데 늙은 여성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루시보다도 더 많은 유인원 형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루시보다 더 오래된?
더 오래된 겁니다. 루시가 318만 년이고요. 네. 레미더스는 440만 년.
그럼 직립보행을 확실히 했다는 뜻이겠네요.
거의 그렇게. 직립보행과 네발 걷기를 동시에 한 거죠. 나무도 타고 직립보행도 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주먼지 지웅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역사를 보다에서 놀러와서 아직도 안 갔습니다.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대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생물인류학자 김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생물인류학이라는 건 어떤 분야예요?
생물인류학은 풀었으면 인간진화생물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진화생물학.
일종의 진화생물학하는 생물학자들과 약간 선을 나눈 거죠.
인간의 한 해서.
그렇죠. 인간과 영장류는 우리가 연구하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연구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돈 되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하여튼 학문도 분화가 되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마치 우리 생물들도 점점 분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학문들도 가지를 많이 치고 있는 것 같고 역사라는 것도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마 50년 전에 배운 역사랑 지금 역사랑 매우 다를 것 같고 100년, 200년 전에 생각했던 역사랑은 뭐 지금 뭐 아예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많은 발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 혹은 뭐 역사적인 발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과학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만한 뭐 발견, 물건, 뭐 유물 어떤 거 좀 있었습니까?
사실 아주 많은데요. 1921년도에 신라의 금관이 나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투탄카멘보다 1년 빨리 발견됐었어요. 신라 금관이.
아 그래요?
예, 1921년도에 신라 금관, 22년도에 투탄카멘 발굴인데요. 아. 그때까지는 한국의 나라 자체가 갓 일본 식민지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데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금관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이게 동방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문명의 하나의 중심일 수 있다.
그때 전 세계가 막 관심을 가졌었어요?
고고학계에서.
아 고고학계에서.
컬러가 그때 없었거든요. 손으로 수채화를 그리듯이 칼라를 구현했는데 고고학 잡지의 표지에 실릴 정도로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었고
금관이. 예. 그 금관은 근데 왕이 어떤 뭐 큰 행사에서 네. 쓰는 그런 용도예요? 아니면 평소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 많은 논란인 게 우리가 보는 거는 무덤에서 있는 것만 보잖아요. 네. 트럼프가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야. 저거 죽은 사람이 원래 쓰는 건데.
그 부장품이에요, 그냥?
네. 그 신라 금관 자체는 살아생전에 썼던 거 나온 게 없고 전부 다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면은 발굴을 했을 때 금관 위치가 쓴 채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얼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금관이. 이거는 실제 쓴 게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시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게 무덤에 묻을 때는 금관을 쓰고 눕힐 수가 없어요. 가슴 위에 얹어둔든지 그 위에 얹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쓰긴 썼을 것이다. 다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잠깐 쓰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야만 됐을 것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금관이 전 세계적으로 잘 없습니까?
아니요. 저기 금관이 우크라이나 현재 크림반도에도 그게 비슷한 게 있고요. 신라보다 약간 앞선 시기로
형태가 비슷해요?
거의 모티브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신라는 나무하고 사슴 뿌리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자기식대로 표현해요. 흉목의 유물 황금 예술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데 동쪽으로는 신라, 서쪽으로는 크림반도,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요. 세계 보면은 정말 흡사해 보여요. 근데 왜 나무하고 사슴이냐? 나무가 올라가면요. 하늘과 땅을 맞닿는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사슴 뿔은 이게 매년 자라는 끊임없는 생명력이거든요. 금관을 쓴 사람은 하늘과 맞닿는 그만의 영원한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다. 샤머니즘이 퍼진 곳은 신라와 비슷한 모티브의 금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혹시 백제나 고구려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썼어요. 고구려 금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실제 썼다 안 썼다 많은 논란들이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썼다고 봐요. 왜냐면은 평소에 썼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에 묻힐 정도였다 한 그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도 아무도 모르는 걸 넣었을 리는 없거든요. 네네네. 평소에 써보지 않았을까? 다만 제한적으로.
근데 그 금관을 잘 보면 네. 예를 들어 몇 번에 걸쳐서 보수한 흔적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뒷받침할 거고 네네. 그냥 부장품이다 그러면 보수 흔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뚫은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저는 평소에 가끔씩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급하게 만들다가 잘못 뚫었을 것이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신라군과는요 다른 데가 다르게 고곡을 달았어요. 아, 다른 나라에는 네. 고곡이 없거든요.
고곡은 뭐예요?
구분옥.
아 구분옥.
아몬드처럼 생긴.
그게 고인돌 시대부터 나온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달면은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휘어지고 떨어지니까 보슬로즈를 했던 것 같아요.
아몬드가 아니라 캐슈넛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몬드는 아니지.
아 그러게요. 어 근데 아몬드라고 했을 때 캐슈넛을 떠올렸어요. 아,
저도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 같아요.
저게 그 안주 보면 같이 있거든요. 아,
같이 있어요. 견과류 이렇게 세트로.
예, 경 같이.
여튼 약간 굽은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라 금관 성분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왜 금 그러면은 20K, 18K 하잖아요. 네. 24K. 금관은 몇 K였을까?
23K.
그보다 좀 더 낮아요.
아 그래요?
가장 높은 거는 21K까지 가요. 안 좋은 거는 한 17K, 18K까지 가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순도가 높다가 뒤로 갈수록 순도가 떨어져요.
아, 좀 섞어요? 아,
두 가지 이유인데 금을 조금만 약간 덜 섞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또 있고 순금은 물러서 어떠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써보면서 계속 이것을 개량했지 않았을까라는
아. 오히려 노하우가 더 생겼다고.
예, 고대에 아무리 화려한 황금도요 순금은 없어요. 잘 나와야 20K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20K쯤 되는 그런 금관이 신라에서 발견된 게 1920년대 아주 글로벌하게도 꽤 고고학계에서는 이제 유명한 사건이 그렇죠. 됐었었고 발달한 문명들이 꼭 서양 위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도 굉장한 기술들이 좀 있었다는 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쓴 거고요.
그렇죠. 황금이라 놀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티브가 이미 저기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전 유라시아에 다 있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변방이 아니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자랑스러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엔 단유세문경.
단유세문경. 네.
단유는 꼭지가 많다. 세문은 미세한 무늬가 있다. 잔줄무늬 거울.
청동거울 아니에요?
네, 청동거울입니다.
그게 뭐 엄청 미세하게 뒤에 무늬 같은 게 이제 있다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그 자체는요. 거울의 뒷면이에요, 그거는. 거울의 앞면은 반질반질합니다. 아무것도 아. 없는데.
저 처음 헷갈렸어요. 무늬가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거울로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예쁘게 뒷면이죠. 장식한 면이고 사실 거울로 쓰는 건 뒷면인 거죠.
사실 뒷면은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개 무늬 같은 거 새기는 기술은 원래 한국이 기원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내려와요.
아. 네. 고조선에 뭐 있었어요?
고조선이 재미있는 게 한국이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 거울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중원 지역은 거대한 청동 솥을 만들지 우리같이 칼이나 거울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이 기원이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왔었어요.
아, 우리는 오히려 바이카로나이트 이쪽으로 더 가깝고 예, 예. 중국이랑 오히려 거리가 좀 더 있군요.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만주가 아주 특이한 경계인 게 제3자가 보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신석기 시대부터 빗살문 토기 중국은 안 만들어요.
아, 그럼 빗살무늬부터 만들어진 기술이 나중에 단유세문경의 세밀한 빗살 이런 것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관련성이 간접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거치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은 없고요.
아,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 반도체 기술이 나왔다고. 아,
예. 그 동그란 세라믹이네요.
맞아요.
웨이퍼에다가 색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반도체 회사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어요. 웨이퍼의 기원이 단유세문경이에요. 아, 왜냐면은 집약도가요. 고조선하고 북쪽에서 원래 이게 태양의 빛을 전차 바퀴 있죠. 그것을 상징화한 게 바로 이 번개무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극도로 세밀화시킨 게 이 남한에서 구현된 거예요. 고조선 걸 받아가지고 더 아주 세밀하게 해서 0.2mm 정도의 두께의 선이 들어가는데
0.2mm?
도구가 뭐였을까요?
컴파스예요.
아 컴파스를 썼어요?
네 컴파스예요. 보면 어. 가운데 콕 찍은 흔적이 있고 돌리거든요. 아. 근데 그게 0.2mm인데 하나의 거울에 약간 2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13,000개 정도의 원이 있어요. 13,000개.
아니 그게 청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청동보다는 강한 아주 얇은 소재를 써야 그 무늬를 새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직접 새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푸집을 만들어서요. 쉽게 말하면 와플 기계에다가 놓고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고고학자들의 논란이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거푸집을 만드는데 두 개 종류가 있어요. 모래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는 게 있고요. 활석, 되게 얇은 물은 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새기고 그 위에다가 아~ 뜨거운 청동물을 붓는다. 근데 둘 다 가능해요. 장인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래가 입자가 크기가 있는데
정말 정말 가는 걸 썼을 것이다.
모래로?
처음에 그거를 제가 활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새롭게 조사한 거 봤더니만은 거푸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래 성분이 나왔다. 근데 아. 저는 그게 둘 다 썼을 것 같아요.
활석이나 모래나.
예, 예.
거울만 발굴된 게 아니라 거푸집도 발굴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도 거기다 이렇게 얇게 부어서 이거를 구현시켰을까 해서 사실 많은 실험들을 했거든요.
보통 일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장인들이 성공하시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게 완벽하게 풀린 것 같진 않고 현대 기술을 동원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데 여전히 저는 완벽하게 그 기술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노하우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흙을 약간 굳은 상태에서 먼저 만든 청동 거울을 쫙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굴곡 따라서 무늬가 생기겠죠?
네.
거기다 다시 이제 청동 집어넣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하면 티가 나요.
티나요?
선이 울퉁불퉁해지고 선이 희미해져서 안 돼요.
약간 대량 생산의 시작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LP판 백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딱 그 기술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백판으로 만들면은 음질도 안 좋고요.
청동 거울은 그래서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샤만이 의식을 지낼 때요. 앞에 걸어요. 걸면 이게 반대면, 이 반사하는 면은요. 반짝거리기 때문에 환한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막 의식을 하면요. 방울이 막 쩌는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태양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무대 연출.
샤먼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을 이 사람이 해를 품은 달인가? 네네. 그런 식으로 해를 품고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은 마을 시민들이 막 저런다고 쳐도 뒷면은 안 보여요.
근데 뒷면은 왜?
어디다 꿰매서 했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술을 갖는다는 건 바로 신의 권력을 갖는다. 기술 이퀄 권력이었어요.
그러면 얼굴을 보는 목적은 아니었고 태양 정도를 반사하는 거니까 엄청 매끈할 것까지는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태양빛을 반사할 정도로만 반사율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울을 만드는 기술력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의 뜻을 받은 사람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는 제사장하고 아마 기술자하고 거의 동급으로 있지 않았을까.
미용실 원장님은 아니었을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 잘 나왔네.
이렇게 뒷머리 보여줄 때 딱 거울이 생겼네요. 네.
청동 거울의 그 세밀한 기술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꽤 드문 경우예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무리 봐도요, 거대하게 만드는 데는 꽤 있고 다양하게 미세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집약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청동기를 거대하게 만들어요. 중국은 제 키만한 거대한 솥을 만들기도 하고요. 박물관 한가운데 위압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청동기고요. 일본은 거대한 종을 만들어요. 동종, 고다쿠, 동탁.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청동 드럼을 만들거든요. 커요.
드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을 동네북이죠, 동네북. 지금도 있어요. 하는데 우리나라만 청동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작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청동기를 몰랐냐?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반대로 거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집약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아니, 청동이 좀 너무 귀해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청동의 핵심은 주석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요, 이 단유세문경 때는 주석의 비율이 6:4 아니면 7:3 정도 되는 상당히 주석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주석 광산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수입이에요?
수입인데 원산지를 몰라요. 제 생각에는 바이칼 쪽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바이칼이나 아니면 몽골 쪽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 나오니까.
적은 청동으로 최대한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청동 흔한 데는 이제 사이즈로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세밀한 공법을 통해서 우리 권력을 또 드러내셨고.
제 이론 중 하나는 왜 그렇게 세밀한 걸 구현할 수 있었겠냐. 우리나라는 청동기 없는 대신에 청동기 시대에도요 돌을 갈아서 만드는 기술들이 아주 발달해 있었거든요.
돌을 갈아요?
석검, 간돌검.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에도요 고인돌 발굴하면은 동검의 몇십 배 분량으로 나오는 게 청동이 아니라 돌칼이에요.
아, 그래요?
그 가는 방법이나 이 가공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옥도 갈아서 만들고, 쉽게 말하면은 청동은 뜨거운 기술이에요. 불을 때워서 해야 되는데 차가운 돌이나 옥을 가는 기술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돌과 옥으로 연마된 노하우가 청동에 결합이 돼서 나온 게 단주머니 거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우리는 옥이 좀 강했군요.
네, 불과 얼음이라고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근동이나 이집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명들은 불의 문명이거든요. 청동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차가운 돌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지 않았나.
쿨한 민족이다. 우린 매우 쿨했다. 혹시 우리 김준웅 교수님께서는 인류학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사건 혹은 유물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십몇 년 된 화석이죠. 네? 레미더스. 아디피테커스 레미더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미더스 뭐예요?
전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화석을 발견했을 때 금방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끝까지 킵하다가 보여주냐고 마지막에 조금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팀 화이트라는 사람이 발굴했을 때 초반에는 거의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주다가 나중에 연구가 다 되네 뻥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2011년쯤에 발표가 됐거든요. 예. 발굴 자체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때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층에 꽉 있어가지고 이거를 원래 화석을 발굴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과 도구로 조금씩 조금씩 떼냅니다. 떼내가지고 이제 화석 모습이 나오는데 늙은 여성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루시보다도 더 많은 유인원 형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루시보다 더 오래된?
더 오래된 겁니다. 루시가 318만 년이고요. 네. 레미더스는 440만 년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만한 여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류의 조상을 분류를 할 때 초기 호미닌, 트랜지셔널 호미닌, 후기 호미닌, 후기 호미닌에 가장 맞빠지게 있는 게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근데 이 레미더스 같은 경우는 두발 걷기를 완벽하게 했다고 분류하기가 애매한
그 정도의 지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미더스는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호미닌이 아닌가. 아,
두 발로는 잘 걷긴 하는데 조금 피곤하 싶으면 네 발로 걷고.
그죠. 실제로 왜 발을 보면 왜 침팬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타야 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벌어집니다. 근데 레미더스가 그래요. 엄지발가락이 벌어져요.
그래서 레미더스가 발견됨으로 해서 인류학의 시계가 한참 100만 년 정도는 더 앞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다. 근데 유전자상으로는 이미 한 600에서 한 700만 년 전에 인간의 조상이 존재했지만 네. 문제는 대부분의 화석 조상이 그러시지 이 공통조상 시기에는 개체수도 없고 화석도 엄청나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레미더스는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레미더스는 동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동아프리카 쪽. 네. 그리고 이제 발견
2002년에 발견됐고 2년인가 1년에 발견됐고 2011년에 발표됐습니다.
아 혼자 10년 잘 연구하고 그렇죠. 묵혀두고 있다가
주변의 연구팀들이 계속 파가지고 2011년에 그 당시 사이언스 특별판으로 나왔던 걸
저도 그래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는 대체로 다 인정하는 거고요.
당연히 인정하죠. 네.
그래서 인류학의 역사 시계를 한참 더 위로 끌어올려 간 뭐 그런 발견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레미더스에서 더 얘기할 것은 우선 네. 골반을 보면 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골반이 침팬지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골반이 아래 위로 길쭉해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 글루티어스 마이너스라는 근육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근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그 근육이. 왜냐하면 침팬지는 네 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발 걷기를 한다는 것은 네 발 중에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몸의 균형을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한 발이 축이 되고 다른 한 발이 스윙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사진을 찍어보면 한 80% 정도는 한 발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발이 축이 되고 스윙을 하는데 이쪽 발을 해서 이쪽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네.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옆구리에 있는 그 근육이 잡아준다는 거죠. 그럼 골반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치 원반처럼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퇴골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근육으로. 잘 지탱해주고.
그렇죠. 근데 레미더스의 골반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직립보행을 확실히 했다는 뜻이겠네요.
거의 그렇게. 직립보행과 네발 걷기를 동시에 한 거죠. 나무도 타고 직립보행을 하고.
야, 근데 그 뼈 보고 근육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지?
저는 사실 카피본밖에 못 보지만 네. 직접 화석을 보는 사람은 여기에 인대가 붙은 자국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여튼 레미더스라는 고인류가 그렇죠. 이제 발견됐다는 거. 그리고 거의 직립보행을 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거로 인해서 그 뒤로 많은 또 이어지는 발견들이 있게 됩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있죠.
손을 좀 자유롭게 쓴다.
손을 자유롭게 쓴다.
뭐 높이 본다.
그리고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침팬지보다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에너지를 훨씬 적게 씁니다.
아, 그래요? 두 발로 걸으면?
두 발로 걸으면.
그리고 또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별을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허리가 세워져서 하늘을 네. 편하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는 데 네. 네.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두개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침팬지에는 계속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개골이 커려면 복부역과 엄청나게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장 같은 게좀덜 받쳐지거든요. 네. 탈장 같은 것도 더 생기고 뭐 이런 한계가 목디스크. 있지만 목디스크도 생기고 그건 뭐 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더 생긴 거. 네.
제가 어제 들은 직립보행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척추면 이렇게 동그란 두개골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안정적이려면 위에서 봤을 때 척추가 만나는 곳이 두개골 한 가운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직립보행을 보는
그럼요, 그럼요. RDP테쿠스도 똑같이 그 증거가 있어요.
직립보행의 증거네요.
그러면 앞에 호민 요게 이제 붙으려면 두 발 걷는 게 제일 확실한
두 발 걷기가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얘들은 이제 레미더스를 비롯해서 고전에 있는 애들은 포텐셜한 호민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호모부크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두 발 걷기군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인류의 진화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형질이 두 발 걷기라고.
제 아무리 막 뭐 말하고 불 피우고 별짓을 그쵸, 다 해도 그쵸. 일단 두 발로 못 걸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알디 같은 경우도 발에 보면 네 발 걷기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루시가 살았던 그거보다 100만 년 후인 그 시기에도 그런 방식으로 걸었던 초기 호민인들이 있어요.
아, 네 발 두 발 겸해서 걷던.
그렇죠, 그렇죠. 루시 같은 경우는 엄지 발가락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루시가 318만 년 전인데 그거보다 더 이전인 360만 년 전에 탄자니아 레이톨리에서 화산재가 떨어진 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1980년대에 발견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루시와 동족이 걸었다라고 증명이 된 화석이 있는데 그게 딱 인간의 발자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폭은 작은데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 발자국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만 발자국이 있던 게 아니라 여러 동물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사실은 요거는 인간이 확실한데
사실 요거는 인간인지 뭔지 아리까리하다고 생각되는 발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된 실 당시에는 곰일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연구가 안 됐었어요. 네네. 근데 RD가 발견되니까 어? 440만 년 전에 발가락이 벌어진 채 두 발 걷기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게 아닐까? 아 그러면 곰이 진짜 두 발로 걷는지 보자. 실제로 서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발로 얼마나 걷는지를 보자 자연계에서 관찰해보니까 열 발자국이 못 걷더라는 거죠. 곰이 두 발로 잠시 걷다가 만다는 거죠. 네. 근데 발자국을 보니까 너무 오래 걸은 거예요.
발가락이 벌어진 채로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가락이 벌어진 채로 걷는 거는 우리의 두 발 걷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보통 여겨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걷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네. 뒤꿈치를 먼저 닿았다가 아치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밀어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커져요. 실제로 그 전보다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어져 있으면 밀어낼 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몰려
그렇죠. 있어야 같은 방향으로 모여 있어야지 밀어내기가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혹시 발자국 말고 네 발로도 걷고 했다고 하면 손자국 같은 것도 발견돼요?
네 발로는 안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나무에 갔을 때 이렇게 하고 손가락이 굽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손가락 보면 살짝 굽어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혹은 침팬지를 보면 훨씬 더 굽어 있거든요. 잡기가 편한 거죠.
루시나 RD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우리와 사실 먹는 게 달랐을 뿐 침팬지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두 발 걷기만 했다 뿐이지 그 외에는 사는 방식이 거의 침팬지와 비슷했을 것이다.
대체로 유인원보다 더 강한 천적 정도라고 하면 뭐 사자 호랑이 악어 그렇죠. 요 정도 말고는 크게 더 무서운 친구들은 많이 없었겠군요.
치타도 있고
아니 치타 순해
아 치타 순해 아,
치타는 네. 제가 유튜브 몇 번 보니까 치타는 거의 고양이 수준입니다.
표범 뭐 이런 애들이
표범 네.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추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도구를 만들 때가 생각의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만들려면 내가 이상적인 게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상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깰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건 돌이건 그렇다면 저는 거칠들을 섞이 만들었다면 이건 쓸만하겠다 돌을 감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자체가 증명될 수 있는 생각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치면 침팬지도 도구를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인간처럼 복잡한 도구는 못 만들죠.
제가 아는 한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그렇죠.
유일한 거 유일한 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번 시작하면
그러게요.
A로 B를 만들고 B로 C를 만든 다음에 AB를 결합해서 D를 만들고 이게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렇죠. 수 있죠. 네. 제가 저는 생각해보는데 그렇듯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침팬지가 도구 쓴다는 거냐 1차 도구네요.
그치. 그렇죠. 1차 도구죠. 누적적인 문화가 없는 도구인 거죠.
도구는 언제부터 썼어요 우리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침팬지가 도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썼을 텐데 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330만 년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석기라는 게 그냥 돌이냐 아니면은 깼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인간이어도요 굳이 돌 안 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 가면은 적당한 돌 맞춰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처음에 330만 년 나왔던 석기는 정말 논란도 있고 진짜 이게 인간이 우연히 깨진 걸 쓴 것이냐 아니면 고도의 상상을 하면서 깼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복잡한 사고가 나오는 건 사실 주먹도끼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만은 주먹도끼 나올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돌 자체가 깰 때 떨어져 나가는 각도라든지 얼마 하면 떨어져 나가겠다 이 정도는 단단하다 단단하지 않다 그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만 다시 말하면은 상당히 고도의 생각을 그렇죠, 해야지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석기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맞아요.
예. 아,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연천에 답사 갔다가 한번 갔다 와서 아 나는 절대 구석기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옛날에는 거기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요 전부 다 석기 천지였거든요. 멋 모르고 따라갔는데 제가 그때 막내였어요. 학부생이고 배낭을 주더니만은 야 이거 담아
점점 무거워
담아 예 담아 해서 아 미치겠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있다가 어디 언덕 한심 올라갔는데 연천에 비닐하우스가 쫙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지 말라고 돌들을 놓잖아요. 다 석기였어요.
진짜요?
진짜로.
아니 근데 예. 그게 석기인지 아니면 그냥 돌인지 어떻게
그게요 깨어지는 각도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구를 때 깨어지는 각도하고 깰 때는 각도가 분각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잘 깨지는 거는 금방 구분하는데 한국만 돼도 정말 석기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게 상당히 많아요. 돌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아니 그러면 돌은 저도 지금 이제 깰 수는 있잖아요. 돌 자체가 얼마나 오래된지야 뭐 당연히 측정감 나오겠습니다만 언제 깼는지는 사실 알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탄소연대 측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구석기 때 깼는지 아니면 한국전쟁 때 그냥 애들이 돌을 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 자체는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없죠. 딱 하나 있는 게 예전에 한번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피션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원자가 튕겨나가는 거를 뭐 센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책으로 봐서 그게 저희 올드바이 계곡에서 나왔던 거를 했다라고는 들었는데 더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없는데요. 아. 저희는 석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석기가 발견된 층을 봐야 돼요. 지층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석기 주웠다 그건 석기라고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러니까 학부생 때 엄청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 이렇게 저는 그때 그냥 멋 모르고 이제 수업 끝날 때 답사 가자 그래서 저는 좀 돌다가 중간에 막걸리 한잔 하고 집에 올 줄 알았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때만 해도 정말 석기 많았었어요. 아. 연천에.
인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쵸.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인류라고 부를 수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두 발 사용하고 그게 이제 유인원과 인류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그리고 무려 루시보다 한 100만 년 이상 앞선
알디피테쿠스.
네. 그 친구를 발견한 게 어마어마한 발견이고 아마 또 나오겠죠? 보다 더 앞서거나.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은 점점점 발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또 어떤 발굴이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역사를 바꾼 뭐 사건 내지는 사람 혹은 뭐 연구 어떤 거 있습니까?
워낙 많은데요. 네. 하나 말씀드릴 생각하는 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
인류가 어떻게 시간을 재왔는지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에 당연히 해와 달을 보고 시간을 알았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물시계와 모래시계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갈릴레오가 찾은 진자를 이용한 건데요. 갈릴레오가 연구할 때 진자가 길이가 똑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같다는 걸 밝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을 때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진자의 주기가 같다는 걸 어떻게 쟀을까요?
아, 뭘로 쟀냐? 네. 마음속에서
이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우주원지님이 정확히 아는데요. 자기의 맥박으로 재네요.
생체 시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다 시계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맥박을 이용해서 아, 진자의 주기 같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물시계도 이용해요.
아, 진짜요?
물시계 얘기도 재밌는 게 정말 많은데요. 물시계가 커다란 통에 물을 담아놓고 밑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물이 처음에는 수면이 높을 때는 물이 콸콸 나오거든요. 점점 수면이 낮아지면 졸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통에서 수면이 낮아지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시계를 갈릴레오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시계를 약간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위로 하나 이렇게 빼서
사실 이게 알고 나면 그냥 별것도 아닌 기발한 방법인데요. 큰 통에 물을 담아놓고 수면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재지 말고 엄청나게 커다란 물통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길다란 원통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물탱크에선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느리잖아요. 수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이 두 번째 물통에 들어오는 물은 한동안은 균일하게 들어오겠죠. 어차피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갈릴레오가 진자가 일정하다 주기가 그런 걸 찾고 그걸 이용하면서부터 이제 진자 시계가 유럽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통을 두 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네, 큰 물통, 물 저장고예요, 큰 거.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좁은 물통을 만들어놓고 거기 눈금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이 아주 높을 때는 물이 콸콸 나오고 내려오면은 졸졸 나오는데 이쪽 물통이 너무 크고 이쪽에 구멍이 아주 작으면 수면이 거의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은 한동안은 일정하죠. 여기서 수면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재면 그러면 거의 균일한 방식으로 시계를 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진자시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자시계 이후에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드디어 기계식 시계의 발전이에요.
톱니바퀴 있죠. 여러 개 있는 거.
예, 그게 네.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게
뻐꾸기는 언제쯤 나오죠?
뻐꾸기는 중세에 교회에 뻐꾸기가 있었죠.
아, 진짜요?
12사도에 한 명씩 나오면서
예, 이렇게.
프라 천문세계 같은.
그렇죠. 제가 기계식 시계가 나온다고 할 때 기계식 시계도 어쨌든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태엽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줄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추가 천천히 내려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계를 작동시켜요. 높은 탑이 필요하잖아요. 네. 높은 탑이 있었던 장소가 중세에는 다
교회죠.
교회에 시계가 설치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태엽식 시계가 나오면서 네. 시계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어진 시계의 발전에서 큰 계기가 된 게 60년대에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수정을 이용한 전자시계의 등장이에요.
수정, 쿼츠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나는 도대체 왜 수정이?
그 어떤 거냐면 얘를 땡 때리면 얘가 아주 빠르게 규칙적으로 진동을 해요.
수정이?
네. 그런데 전자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크리스털 안에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서 바깥쪽에 전기장을 걸어줘도 얘를 진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기장을 걸어서 얘를 진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동하게 만들면 얘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도 약하지만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걸 측정하면 전기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측정할 수 있게.
아, 일정한 파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몇 번 진동하는지를 카운트하는 하면 그걸 이용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재는 장치를 만들어요.
손목시계 차는 게 그거예요?
예,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수정이?
예, 쿼르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크리스탈. 보통 2의 몇 승 진동수를 갖고 있는 걸로 만들어요. 그걸 이용하는 전자시계가 등장하면서 예. 솔직히 기계식 시계가 이제 거의 종말을 맞게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뇌샤텔이라는 지역에서 당시 1년에 한번 전 세계의 시계 제작 업체들이 모여서 우리 시계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걸 경쟁하는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수정 시계를 출품해요. 크리스탈을 이용해. 당연히 그게 1등을 하죠.
언제쯤이에요?
예, 1967년. 아~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난리 났겠네.
그 뒤로 이 대회가 폐지됩니다.
아, 그래요?
경쟁이 안 돼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기계식 시계 지금도 팔잖아요. 네. 그것보다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사시면 정확합니다.
전자시계?
그러다가 이제 시계를 재는 기술이 물리학의 발전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슘이라는 원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광격자를 이용한 시계.
광격자는 또 뭐예요?
여기까지 가실래요?
아, 고민이네. 광격자만 한번 가볼까요? 제일 최신이 광격자예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시계의 시간, 1초의 표준은 세슘 원자를 이용해요.
세슘 원자가 뭐 어떻게 되는데?
세슘 원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 두 준위 사이에서 방출되고 흡수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진동수를.
그거는 오차가 이전의 전자시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확해요?
세슘을 이용한 게 제가 알기로 오차가 어느 정도냐면 3천만 년에 1초 정도의 오차예요.
3천만 년이
지나는
게 있어요. 지구에서만이 아니면 우주나가 똑같아요?
너무나도 재밌게도 세슘 원자는 우주 어디서나 똑같잖아요. 원자니까 이렇게 약속하면은 우주 어디서나 통용되는 1초 약속이 돼요.
아, 그래요?
그다음 최근에 광격자 시계 중에 최고는 300억 년의 1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교수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저 진짜 눈가적 질문인데 아니 100만 년이나 3천만 년 300억 년 해봤자 우리는 거의 못 느끼지 않나요?
근데 이런 시계가 지금도 매일 쓰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저기 10시쯤 와 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은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시계 말고
광격자 시계 지금 어디서 써요?
광격자 시계는 여러분이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세슘 시계도 아니고 광격자 시계도 아니고요. 네. 특별한 목적으로만 쓰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게
스마트폰?
아니요 GPS 위성.
아, GPS.
예를 들어 거기서 언제라고 정확히 타임이 찍혀있는 신호를 보내면 제 휴대폰이 그 신호를 수령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시간의 차이를 재요. 그럼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GPS 위성 하나와 제 휴대폰까지의 거리가 되죠. 아. 그 거리를 GPS 위성을 보통은 3개, 4개, 5개 정도를 이용하면 내가 지구 표면 위에서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빛이 워낙 빨라서 시간을 정말 정확히 재야지만 제 위치가 정확히 얻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찾기 프로그램을 어디 찾아가실 때마다 이런 시계를 쓰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까만지르스키치스라 해서 장교 시계가 있었어요. 그거를 차고 천장 나가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얘가 5분 10분씩 틀리는 거예요. 좋은 게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10분 안 쉬고 20분쯤 뒤에 온다면 내 시계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냥 익스큐즈가 되고. 예,
너무 인간미가 없네요.
시간을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해야 뭐 아까 GPS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대 과학기술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분광기니 아니면 입자가속 뭐 이런 거에서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확한 시계가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 발이 머리보다는 지구 중심에 가깝잖아요. 중력이 조금 강해요. 그러면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왔듯이 시간이 좀 느리게 가잖아요.
발이 머리보다.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한 시계가 있으면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장 최근까지 어느 정도냐면 2cm 정도 높이 차가 있잖아요. 그럼 제 엄지손가락이 이 손가락보다는 지구 중심에 가까우니까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2cm 차이요.
왜 일을 만드세요?
이게 고고학 같은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네. 이런 시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예를 들어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아주 작게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시간으로 땅 밑을 탐사하는 시대가 온.
지금은 지구 물리 탐사는요. 이렇게 전기를 쏴가지고요. 전기 저항 가지고 밑에 뭐 무덤이 있나 밝히는데
광물 탐사 있고. 같은 것도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딱 체리피커 같아가지고요. 가만히 있다가 개발되면 그때서야 따먹기 하는 문제.
알겠습니다. 야, 예. 그 정도로 정확한 중력 차이마저 재는 게 가능할 만한 그런 시계들까지 인류 역사를 또 새로 쓰고 있는 거고요. 천문학도 한번 가볼까요?
저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프리즘이 등장한 덕분에 제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즘? 네. 그 삼각형 그 플라스틱 네. 통?
프리즘이라는 건 좀 넓게 보면 빛을 파장에 따라서 성분을 분해해주는 일종의 분광기라고 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분광이 등장했기 때문에 천문학이 과학이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분광이라는 게 지금처럼 잘 발전하지 못했다면 좀 거칠게 말해서 천문학은 계속 그냥 사진 노름에 머물렀을 거예요.
누가 조금 더 크게 찍냐 이 싸움이
그냥 예술의 영역으로 머물렀을 것 같은데 분광이라는 게 등장한 덕분에 그 별빛에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지 별은 어떻게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실제 물리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알게 되고 분광이라는 걸 과학적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1802년에 윌리엄 월라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양을 프리즘으로 보고 뭔가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거뭇거뭇한 선들이 있다 이런 거를 먼저 발견을 해요.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은 정확하게 이게 의미를 몰랐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검은 선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알파벳으로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태양빛에서 나오는 검은 선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많이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키르히오프 그리고 분센이라고 하는 두 물리학자가 실험실에서 어떤 특수한 원소를 이제 가열시켜가지고 나트륨 태워보고 칼슘 태워보고 이제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앞서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프라운호퍼 선의 검은 줄무늬 있잖아요. 딱 그 위치에서 이번엔 반대로 그 라인에서만 뭔가 독특한 라인이 딱 나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그동안 태양빛을 보고 검은 줄무늬라고 생각했던 게 딱 그 특정한 라인에서 빛을 갈가먹고 있는 화학 성분들이 한 짓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별에 가지 않아도 그 별빛에 어떤 화학 성분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어느 행성 항성에는 수소가 많다 헬륨이 많다 철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그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 생명체 찾기잖아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려면 그 행성의 대기권에 수증기가 있는지 산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직접 우주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린 계속 이 지구에 앉아서 작은 점으로 보이는 외계 행성 반점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펙트럼 분광 덕분인 거죠.
이 분광 기술이 만들어지기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꽁트라는 그 철학자한테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류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한 게 우리 눈에 아주 멀리 보이는 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지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알아내기가 쉬운 정보가 됐잖아요.
그 네.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아, 얼마 안 지났어요.
되게 약간 민망스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빛이 태양 정도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렇게 분광도 해서 분석할 텐데 멀리 조그맣게 오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오는 그 빛도 이렇게 분광이 돼서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통찰인 게요. 네. 그래서 분광 관측이 훨씬 까다롭고 비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그냥 빛을 모아서 이미지 촬영하는 걸 측광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좋은 망원경 렌즈로 빛 모아가지고 네. 밝게 증폭시키면 돼요. 근데 분광은 그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하나하나 파장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겨우 모은 빛을 다시 다 늘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럼 각 파장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 가 당연히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유의미한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선 더 긴 시간 관측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관측해서 데이터를 많이 누적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더 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 분광을 통해서 본 여러 별들 가운데 우리 우주먼지님은 어떤 별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별이나 행성보다는 은하를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은하를 스펙트럼으로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것들이
은하는
많거든요.
여러 별들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분광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은하의 스펙트럼은 그럼 뭐냐 거기에 살고 있는 개개의 별들의 스펙트럼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은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 어떤 화학성분들이 있는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 되게 섬세한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인구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무겁고 미지근한 별은 얼마나 있는지 어리고 무겁고 뭐 뜨거운 별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돼요?
그렇죠. 그 인구 통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은하의 스펙트럼을 딱 찍으면 우리가 일단 이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고 무거운 별은 몇 개가 있고 가벼운 별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전체 프로파일을 딱 얻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운 별 하나의 스펙트럼 또 미지근한 별 하나의 스펙트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몇 개가 모여야 이 관측된 은하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인버스 프로블럼이라서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보통 카이스퀘어라고 하죠. 통계적으로 네. 여러 다양한 변수를 다 열어놔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이리저리 테스트해보면서 최대한 관측된 그 그래프의 제일 반차가 적은, 제일 잘 들어맞는 케이스가 정답일 거라고 믿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죠.
어떤 은하 하나 찝었다고 치고요. 사실 어떤 은하 하나를 찝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과 그 사이에 또 다른 은하,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은하들이 이제 다 중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같은 전파를 이렇게 우리한테 한 점으로 보내고 있을 텐데, 측정하는 곳으로. 네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은하만 이렇게 따로 떼갖고 그거를 또 분석을 하는 게 가능은 해요?
진짜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 일단 다행스럽게도 우주가 비교적 붐비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타겟을 본다고 했을 때 그 타겟 사이에 물론 오버랩되는 천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전경이라고 해서 오그라운드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앞에 가리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천체들이 너무 거슬리면 애초에 그건 안 쓰죠. 그리고 이제 나름 뻥 뚫려 있는 것들을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린 우리 은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남의 은하를 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은하수 안에도 굉장히 많은 먼지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은하수의 먼지를 뚫고 날아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수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먼지들 때문에 빛이 다 갉아먹혀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효과도 우리가 다 정량적으로 재놨어요. 은하수에 비스듬하게 보면 통과하는 먼지가 많을 거고, 거의 수직으로 보면 통과하는 먼지가 적을 거고, 그걸 다 각도 다 계산해서 우리가 보정을 하는 거죠.
예, 예. 어때요? 이 정도 해야 되겠죠?
문학이라고 해서 뭔가 문과적인 줄 알았는데 천문학은 완전 그냥 문학과 관계가 없는.
천문학?
근데 예. 저는 고고학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의 과거를 캐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고학은 땅 속의 과거를 캐내는 거면 천문학은 우주의 하늘에 뚫려있는 과거를 캐내는 거니까 사실 철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 고고라는 분야가 있어요.
맞아요.
예, 천문 고고학이 있어가지고 예, 유물에 나와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고대의 별을 관찰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라리체프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진짜 천재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석기 시대 때 여인상에 보면 무늬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달의 이지럼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분 한 말이 너희들은 하지 말아요. 이거는 1%의 특별한 사람과 99%의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설명 듣다가 내가 90%구나 얼른 이제 빠져나갔었는데 정말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각 분야별로도 뭐 어마어마한 발견들, 또 역사가 완전 바뀌는 뭐 그런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또 유튜브의 역사 혹은 우리나라 과학 대중화의 역사를 또 이 과학을 보다가 크게 또 한번 바꾸었다, 이렇게 나중에 10년, 50년, 100년 후에 평가를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제가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 뿌듯하게 느끼시면서 오늘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장님, 다리는 편하려고 꼬신 거죠?
아, 불편해, 미안해요. 아니, 나 다리가 길어서 타나? 이게 다리를 꼬니까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 자신감이 생기고.
다리 꼬는 동물은 없죠?
고양이, 못 봤어요.
제 고양이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러고 있기도 하고.
이건 약간 좀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러고 있어요.
유인원들이 나무에 걸터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는 애들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인간이 왜 다리를 꼴지가 좀 궁금하네요.
넓적다리뼈가 이렇게 각도가 있거든요. 다리를 꼬려면 이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다리 꼬는 것도 직립보행하고
맞아요. 다리 꼬는 것도 약간 특권이네요. 신체적인 특권.
얘가 되게 부러웠거든. 아, 그래. 어떻게 다리가 꼬지지?